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당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렸던 마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씀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생활의 예배와 예배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합니다.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고 양극화되어 서로를 판단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폭력적인 세상을 마주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이루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정한준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한 주간 내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이로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야곱에게는 아내가 네 명이나 있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만 해도 12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것이 열두 아들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급기야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바로왕의 꿈, 즉 7년 동안 풍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주고 그 풍년과 흉년을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최적임자로 역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7살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와 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던 시대의 노예의 삶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노예가 됐으면 평생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옥살이도 징역 몇 년이라고 형이 정해지지 않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특사로 풀려나는 것 아니면 처형을 당하곤 했습니다.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죄수관리와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28살이었을 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군인 바로왕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왕이 분노했다고 하고 또 그들이 투옥된 장소가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 전역에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그 많은 감옥 중에서 요셉이 갇힌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만남의 광장, 아니 만남의 감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전직 관리는 비슷해 보이는 꿈을 각각 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이 될 것이라고 했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해명해 주고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이 이러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그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잘 살아내었고 또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제 발로 걸어왔기 때문이거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끌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끌려오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둑질 당하다입니다. 자신은 본래 히브리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을 도둑질해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갖다 놓았고 또 감옥에 죄수로 갖다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도둑을 맞은 것 같고 자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만약 너의 말대로 정말 복직이 된다면 바로왕에게 너를 말해 주겠다라고 틀림없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간절한 요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이 이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바로왕에게 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만 하면 자신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이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왕궁에서 보낸 전령이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함흥차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요셉의 실망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바로왕에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바로왕이 요셉을 긍휼히 여겼다면 그는 풀려나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고 요셉이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은 요셉이 걷고 싶은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만 2년이 더 지난 후에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요셉은 바로왕 앞에 등장했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데 몸의 문자적인 의미는 혼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매이다는 찔리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종사리와 옥사리를 요셉의 생명 또는 혼이 쇠사슬에 찔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작살에 몸통이 뚫려 퍼덕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요셉의 종사리와 옥사리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보시고서도 막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비로소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하심에 자신이 통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상반절이 이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분이 애굽의 최고신으로 여김을 받는 태양신도 아니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만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최고의 신, 절대적인 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온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400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게 되었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장엄한 역사는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이고 로마 황제의 죄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여러 교회가 기도하면서 재판의 기초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이 1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옷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국어사전은 경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계획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은 우리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과 17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직분과 같은 단어입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규범, 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안은 온 우주에서부터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가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정할 때는 경륜이라고 번역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번역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묘지 중에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묘 그리고 선교사의 기념비는 모두 14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홀은 그 선교사들의 소명과 사명, 삶과 사역을 정리하여 모아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첫 번째 벽면에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벽면에는 기억의 터 양화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홀 벽면, 즉 세 번째 벽면에는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표제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리교 소속의 가우처 목사가 열차 안에서 조선에서 온 민영익과 견미사절단을 만난 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자신을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뉴욕 선교본부에 보낸 것이고 둘째 이야기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알렌이 칼을 맞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민영익을 수술로 살려낸 후 조선 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야기는 신학교에 다니던 언더우드는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구하는 학교 기도회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은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선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너는 왜 가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서야 조선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제가 얼마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선교회에서 이 돈을 좀 맡아두었다가 조선 선교에 문이 열리면 써주십시오라고 제안했는데 그 이듬해에 조선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스크랜튼 대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화여자대학 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의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 해 전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내한 선교사 사전에 의하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한 1885년부터 한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때인 1985년까지 본국 선교본부나 선교단체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와 독립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선교동력자 등으로 내한한 선교사는 총 3,17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430명은 이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년월일, 내한 날짜, 섬긴 사역 등은 아무런 자료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시에 무턱대고 내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입국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개개인이 모두 조선으로 가는 것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확신하고 입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 사람의 길보다 높은 길을 계획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기 53년 전인 1832년에 독일인 선교사 칼 비츨라프가 충청남도 보령의 고대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문 성경과 한글로 번역된 주님의 기도,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 전부와 또 행해진 많은 일들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일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하는 일이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바울이 받은 사도의 사명과 직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일, 즉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뵌 후에 사도가 되고 특히 이방인을 위해 사도가 된 일을 에베소 교회에 글로 써서 알려주었고 에베소 교회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비밀은 대부분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Secret, 비밀은 무엇인지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지만 보지 못해서 또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미스테리, 신비는 보고도 또는 보여주어도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대부분 신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동유럽에 속한 나라들,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자국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 호텔로 가서 CNN과 같은 방송을 보려고 TV를 켰는데 자국어 방송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는 최신 상품이어서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굉장히 내는데 무슨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무슨 말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방송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지 않고 계속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 같이 박장대소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0으로 하나, 30이나 40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아니, 최고조로 높여도 똑같습니다. TV 방송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며 우리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는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TV 방송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오래전에 제네바에서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스위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한글로 된 책이 두 권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물어보길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두 주쯤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보낸 책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의 신학과 교수의 은퇴 기념 논문집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쓴 글을 모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영어로 실려 있었고 나머지는 한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그 목사님이 제게 쓴 쪽지,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논문집의 내용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것은 알겠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책의 인쇄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 책을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비는 애매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고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하며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 즉 그 신비를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밀, 즉 그 신비가 무엇인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를 이루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그 어떤 등급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이 그 일에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어찌할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거나 원망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경륜은 끊어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자기 부인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은 쉬임 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전반기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어나는 일들이 모순투성이인 것 같으며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고 그의 사역의 길은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보이며 그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로마 제국 깊숙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감옥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복음 전파에 신실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또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미한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